제가 문자로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두 달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유지하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유지하기, 이런 그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깨끗하다고 해서 영어로 이제 클리어 컨션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클리어하다 하는 얘기는 맞아요, 깨끗하게 된 건데 꿀릴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꿀릴 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얽어매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꿀릴 데가 없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런 그 양심을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아주 두렵고도 또 아주 강력한 증인이 있습니다. 뭐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그 존재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그런 그 증인이 있어요. 근데 이 증인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다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올라가서 각 사람이 회개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양심, 꿀릴 데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선한 양심, 투명한 양심, 깨끗한 양심, 더럽히지 않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으면은 디모데후 전서 1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파선한다고 돼 있어요. 파선한다.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 투명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런 양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파탄이 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노련한 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제자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고도 양심의 문제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목표가 뭐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양심 문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앙 생활하면서 파선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로 인한 아픔이든지 본인 자신이 만든 실수로 인한 아픔이든지 이런 그 과거의 아픔 속에서 갇혀서 이제 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죄책감도 있고 수치도 생기고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남에게 아직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걸렸다고 하면 내 수치가 다 드러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그 불안과 초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런 수치와 죄책감과 과거의 아픔과 나를 얽어매는 이런 불안과 초조 이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내 양심이 깨끗하게 돼야 돼요. 과거에 나를 얽매이던 이런 모든 것에서 내 양심이 벗어나서 꿀릴 데가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런 양심이 돼야 돼요. 이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늘의 소망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불행하게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도 받고 사랑도 주고 섬기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길 원하면서 어느 면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그런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깨끗한 양심의 힘, 영어로는 여기 한번 제목 한번 가서 보시죠. The Power of Clear Conscience. 깨끗한 그 양심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파워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힘, 그 다음에 과거의 죄와 죄책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양심이 무엇인가, 양심은 언제 생기고 무슨 일을 하는가, 양심이 위배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심이 위배되는 그런 일, 죄를 짓게 될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양심 여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여러 개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놓은 그런 좋은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그 유명한 무디 교회에서 아마 36년 동안 목회하시고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어윈 루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책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를 또 읽으시거나 이제 하시는 분들 위해서 The Power of a Clear Conscience, 이렇게 돼서 투명한 깨끗한 양심의 파워, 이렇게 어윈 루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은 책이 있고, 또 그 옆에는 Conscience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걸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글씨 읽을 수가 없는데, 밥존스 대학을 졸업한 이런 분하고 그 다음에 아마 캄보디아 선교사 하신 두 분이 양심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생겼고 양심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양심이 서로 느끼는 게 다른데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세상 삶을 사는가, 얼마나 좋은 토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고 곧바로 이제 킨들 구매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다 일단 쫙 한 번 더 가서 한번 보고, 아 여기서 이제 좋은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과 함께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칼빈 주의단보다 이제 다 이제 주일날 다 치우고 이제는 중요한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일 오전에는 이 말씀을 이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양심은 우리를 다 겁쟁이로 만든다. 양심. 여러분 잘못하면 그냥 가슴이 뛰잖아요. 쿵당쿵당 뛴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표현에 따르면은. 우린 다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위배되는 일을 하면 누가 나타나냐, 양심이 심판자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양심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죄만 지으면 양심이 나타납니다. 뭐라 그래요? 너 옳지 않은 거 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슴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슴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든지, 종교적 전통이 무엇이든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든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럼 양심이 나타나서 결국 우리가 이 심장을 찌르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또 우리의 육신,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자꾸 우리가 양심을 위배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 때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마다 누가 나타나냐? 양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 일 잘못했다고 가슴을 찌르는 그런 그 증언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경고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나중에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면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이 지경에 다다르게 되면 그럼 인생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소리를 낼 때, 민감하게 반응할 때 거기에 자꾸 우리도 반응을 해서 이 양심이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 생활이 파손하게 된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이 도널드 크로허스트의 기이한 마지막 항해 이렇게 이제 된 책이 나와서 2018년에 나왔는데 이 책이 16,000원인가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어윈 루처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데 이 책의 내용은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10월 31일 영국 사람 도널드 크로호스트는 골든그로브 단독 세계 일주 요트 경기에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혼자, 그 다음에 또 무정박, 어디 항구나 이런 데 쓰지 않고 무정박 하면서 세계를 일주하는 그런 요트 대회였어요. 당시 이제 사업에 이제 실패한 이 도널드 크로호스트가 돌파구가 이제 필요했고 또 이번 경주를 통해서 이제 재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넌스톱으로 세계 일주를 하는 이와 같은 그 기록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표가 엄청나게 큰 목표인데 요트 경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시간에 쫓겨서 준비도 이제 완벽하게 못한 채 이제 결국은 경주대에 나가기로 해서 이제 경주를 하러 나갔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경쟁자들을 제치고 승승장구하며 매스컴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잘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해를 이제 포기할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했어요.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요트 하나를 갖고 전 세계를 도는 그런 걸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걸 어떻게 잘 이겨나가갖고 그래도 한번 칼을 뽑았으니까 세계를 도는 이런 일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자기는 여기 있는데 자기보다 더 멀리 나간 걸로 자기가. 그래서 가짜로 전보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기 갖고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갖고 자기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지도를 보고는 그런 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갖고 자기가 마치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서 바다 위를 배회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 돌아올 때 그때 싹 들어가갖고 내가 그때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요트 경기 마친 것을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내가 2등으로 지나가면은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등으로 가던 그 배가 갑자기 침몰해갖고 이 사람이 1등이 되게 생긴 거예요. 전 세계 일주를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전보 보내면서 내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했다가 갖고 지금 전 세계 매스컴은 이 사람이 지금 2등으로 가다가 지금 갑자기 1등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지금 1등이 되는 걸로 해서 저 항구에는 지금 1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 사람이 단독으로 일주를 해갖고 그래서 지금 1등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양심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갖고 두 개의 일지를 쓴 거예요. 하나는 진짜 일지, 아무데도 가장 거기 남아있는 거 하면서 자기가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일지 해갖고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이거 해갖고 이걸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 앞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자살하고 말아요. 자살을 이렇게 이제 하게 돼서 그의 그 두 가지 일지 그 다음에 그의 미망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그 증언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양심이 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게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 돼서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아마 2018년인가 더 멀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고 저 책이 기이한 마지막 항해 그래서 양심이 내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게 된 이런 사람의 어떤 그 일기가 저렇게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양심이 소리를 내니까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되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양심이 소리를 내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양심의 이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래서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어떤 이 양심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뭐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다 나쁜 일하고 그러면 양심의 소리 다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밤에 자려고 하면 나타나잖아요. 낮에 일할 땐 별로 안 나타나다가 밤에 자려고 하면 나타나면 극도의 불안감이 생기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절망과 탄식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속으로 합리화를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계속 불안 초조가 이어지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살하는 그런 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몇십 명씩 지금 자살하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많은 경우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가 그를 추격하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양심은 뭐냐?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science, con이라고 하는 건 함께란 뜻이고 science라고 하는 건 science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나가는 그런 지식이 그게 이제 conscience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고 나가는 그런 지식이에요. 다시 말해 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지식.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행한 그런 나쁜 일들 나만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지식이 그게 양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게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어요. 바울의 로마서 가서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하면 양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 아마존 밀림에 있는 그런 식인종들, 야만이라 불린 이런 사람에게도 다 무엇이냐? 양심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양심이 증언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서 생각들이 생겨나요. 그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기도 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상관없이 모두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 양심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가장 초보적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초적인 그런 법이 양심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양심의 판단은 사람마다 문화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 가면은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면 그러면 모든 거 다 금속제 다 내놓고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럼 한 바퀴 삥 이렇게 엑스레이 같은 게 이제 돌아갔고 그래서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제 검사하게 됩니다. 그럼 남자들 같으면 뭐 혁대니 볼펜이 뭐 다 내놓아야 돼요. 근데 어떨 때 내놓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조그마한 이런 금속이 어떨 때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리를 내지 않기도 합니다. 똑같은 금속인데 왜 그러냐? 거기 들어있는 메탈, 금속을 감지하는 이와 같은 그 센서, 그 센서의 감도가 제대로 조정이 안 되면은 어떨 때는 소리를 내고 어떨 때는 소리를 내지 못해요.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심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의 민감도가 달라요. 똑같은 죄를 져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죄, 아주 조그만 죄를 져도 무지무지 힘들어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니까 양심의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의 양심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소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양심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큰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든지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든지 온 천하에 드러나는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양심이 저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소소한 거에 있어서는 서로 양심이 다르다 해도. 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판단의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양심은 어느 때 나타나냐? 좋은 일 할 때는 안 나타납니다. 꼭 나쁜 일 할 때만 나타나요. 너 왜 이걸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왜 그렇게 했냐?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일을 왜 그렇게 했냐고 가슴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마존 밀림에 사는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식인종이든 아니면 야만인이라 해도 양심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개가 뭐 잘못했다고 밤새 끙끙대는 거 봤어요? 밤새. 그렇죠. 아파서 끙끙은 해도 내가 주인의 걸 몰래 훔쳐먹었다 뭐 해갖고 밤에 그냥 개가 끙끙대고 울고 그러는 게 못 봤잖아요. 사자가, 그렇죠? 어미 사슴하고 아기 사슴을 동시에 다 잡아먹고 그냥 양심이, 거리낌이 생겨갖고 그냥 밤새 끙끙대는 그런 사자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양심의 가책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냐? 인간에게 있는 거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뜻하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냐?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찌르는 것과 같은 일이 인간에게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양심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심과 함께, 양심이 알려주는 그런 지식과 함께 자기 마음속에 간직한 이런 양심의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실은 뭐냐? 양심은 문화나 배경 이런 거에 의해서 조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서 보면 음식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문화적으로 이미 양심이 조정이 돼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누가 갖고 와서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면 양심이 그냥 찔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건 먹으면 어때 하는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양심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나안 족속들 자기 아이를 나갖고 아이를 불 속을 지나가게 해갖고 그래갖고 몰래에게 바쳐도 양심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천주교 암흑시대, 종교개혁시대에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하고 믿음이 다르면 가서 죽여도 돼. 그렇죠? 이거 많이 봤잖아요. 죽여도 돼. 왜 그래요? 양심이 그 부분에서 마비가 됐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힌두교인들이 갠지스강에다 자기 아이를 갖다 버려요. 멀쩡한 아이를. 왜 그래요? 저 신에게 바친다고 해서 그것도 가장 좋은 아이를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도 양심의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시킬 수 있는 거다.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양심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양심은 어느 정도냐? 죄를 짓잖아요. 밤낮으로 쫓아다녀요. 밤낮으로. 직장에 다녔을 때 직장 일하는 데서 쫓아옵니다. 심지어 우리를 파멸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 특정한 행위를 우리가 하기 전까지는 양심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죄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추격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현 시대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 불안증 감소시키는 그 약하고 수면제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약이에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양심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과 초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새벽에 눈을 뜨게 이렇게 만들고 어떨 때는 밤에 깜짝 놀라기도 하죠. 이 양심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런 일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루저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는 이제 자라나면서 자기 엄마가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가고 또 어떨 땐 입원하기도 하는 이런 일을 늘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22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는 저 남자가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는 저기 저 동네에 저기 살고 있는 저 의사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친아버지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22살이 됐는데 그래서 아주 양심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런 시대에 이런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믿고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이게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는 나한테 자기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옆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갈등을 겪으면서 나라는 이 존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을 하게 이제 됐습니다.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음행 때문에 내가 생겨난 자잖아요, 내가. 그렇죠? 정당한 결혼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음행에 의해서 내가 생겨난 그런 인간인데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니까 말 그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런 과거를 벗어나게 되고 지금은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 선포자가 돼서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됐다. 자, 이런 예는 부모의 잘못이 어떤 사람의 행복을 뺏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입니다. 자, 요점은 뭐냐? 우리의 불행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다. 인간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인간이 연약한 이것을 감싸고도 남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음행, 이 사실을 고백한 뒤에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정신과에 가지 않고 더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여인을 괴롭히던 그 양심의 소리가 이제 어떻게 돼? 없어지게 된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그 이후에는 그 양심의 소리가 그 여인을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이제 잠도 자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환자들이 정신과 의사 이제 이야기인데 환자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내가 그 환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기 오신 그 환자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죄들이 다 용서됐습니다 하고 이 확신의 말만 줄 수 있다면 내게 오는 환자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들이 용서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정신과에 와서 약타로 온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매닝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정신건강, 육체건강 이거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건강한 거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도 건강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영과 그 다음에 혼에도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우리를 괴롭히면 그러면 육신도 피폐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이 피폐한 말 그대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정신과 의사가 내리는 그와 같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덕스러운 그런 삶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게 될 때 이런 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교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밤낮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괴롭히고 양심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니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쳐야 된 그 일이 정신과 의사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신과 의사는 약을 주고 해서 잠시 잠깐 여러분과 저의 불안과 초조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또 가서 약을 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이와 같은 일, 우리의 양심 이 소리를 완전히 잠재우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또 사람에게 고백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 양심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 일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또 한 예를 루저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좋은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아주 좋은 남자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형제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장로, 집사 이런 직책이 필요하니 이 일을 좀 맡아서 교회 일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몇 년 동안 이제 부탁을 이제 한 거예요. 당신 참 성품도 좋고 또 모범적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하니까 집사의 직무를 장로교회 같으면 장로의 직무를 좀 수행하면 좋지 않겠네요. 이렇게 간청을 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목사에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어떤 처녀와 사랑에 빠져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 여자하고 그 아들이 지금 멀리 떨어진 이런 도시에서 지금 다른 데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 죄, 이 죄를 용서하셨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내에게 이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이 과거의 죄로 인해서 매일같이 제가 양심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든 장로든 교회 이런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침묵하는 게 제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 큰 도시에 저 딴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아들이 언젠가 내 대문 앞에 나타나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나타나려는 그런 사실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아내에게 이것을 말하는 말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 그때 뭐 못 모르고 이렇게 해서 잠자고 이렇게 해서 애가 태어났고 뭐 이렇게 정당화하고 노력을 해도 자기 아들이 지금 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인 우저가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그 13개 챕터가 있거든요. 그 13개 챕터 중에 이제 하나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나 아니면 내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가 내 가슴, 내 속에 일생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식, 과거의 이와 같은 그 아픔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면 남들에게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피폐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음식을 나누며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뻐했다는 말씀이 46절에 이제 나옵니다. 왜 그러냐? 3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그들의 죄들의 사면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이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죄들의 사면 소식, 용서 소식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왔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와 같은 그런 자책감 이런 거에 빠져갖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그대로 소개하려고 하냐. 미국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이와 같이 아픈 과거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할 걸 고백하고 사람에게 고백할 걸 고백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이게 내 마음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심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양심이 언제부터 발동이 되기 시작했는가? 창세기 이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완전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오냐 그리고 뭐 들어주고 이렇게 말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에덴 농산에 살 때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뭐 얼마나 더 복된 삶이 더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방문해서 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무죄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죄, 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죄를 짓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무죄의 상태 속에 살았어요. 다시 말해 불안, 초조, 죄책감 이런 것 자체를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아담과 이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거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마귀가 뭘 약속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들 스스로 신이 돼서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누가 넘어가냐? 이브가 넘어가서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이제 먹게 되는데 6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곳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이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이브가 하는 일을 모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같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서 있었어요. 이브가 하는 거면 모든 걸 보고 어떻게 해서 침묵에 동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브가 가서 이제 이걸 따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가정의 머리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면 안 된다는 그 일을 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첫 번째 죄를 짓고 결국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온 인류에게 죄가 이제 전달이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왜 그래요? 죄라는 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한 번도 죄가 뭔지를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랬는데 죽음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죽는 게 도대체 뭐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달된다는 거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인이란 아들이 태어나서 죄 때문에 또 다른 자기 아들 아벨을 죽인다는 거 예측하지 전혀 못했어요. 죄악이라는 게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해요? 아담과 이브처럼 죄를 가리려고 무언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예를 들었네요. 야구공에 이거 죄가 이걸 가져다가 그냥 저기 태평양에 5,000m 좀 밑에다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숨기려고. 사람마다 다 집어넣는데 조금 있으면 다 하나씩 다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타락의 결과 뭐가 들어오냐? 수치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 그들은 양심의 소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때 양심이 생겨났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글쎄 뭐 그때 생겨났든 그 전에 이미 사람으로 지어졌을 때 이미 존재했는데, 뭐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양심에서 한 번도 들었지 못했든 어쨌든 이때 드디어 양심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25절 가서 보니까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없어요. 빨가벗겠다 이거 하는 거 그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변하게 되면서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장 8절에서 11절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어버렸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어디 있느냐? 예전 같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누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 외에는 없어요. 무슨 들짐승이 새가 이야기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아담과 이브의 양심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담과 이브의 양심이 죄를 짓게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고 이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본인들이 지은 죄로 인해 고민하고 또 본인들의 부모들로 인해서 물려받은 이와 같은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도박하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런 것들 때문에 각종 상처들 또 아이들 학대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잘못한 그런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양심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저가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거 이야기할 겁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여러분 양심의 그런 괴로운 소리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일들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들이 이제 수치심을 느끼니까 한 일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도망해야 되겠다고 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죄의식이 생겨났어요. 그 죄의식을 한 방에다가 집어넣고는 자물쇠를 꽁꽁 잠그고 그러죠. 그러고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이런 건 다 무시하든지 아니면 정당하든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결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자신만 아는 삶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두 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삶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위선의 덫에 빠지게 되면 불행한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숨겨진 삶이 드러나면 그러면 내가 정말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만 알고 있는 방이 있지 않는가. 나만. 그렇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방. 그 방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예요.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아주 좋은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받는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폭군처럼 행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면. 이것은 예를 든 건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가장 큰 침례교회 그 침례교회가 인디애나주에 있는 해몬드 베프티스 철치라고, 퍼스트 베프티스 철치 오브 해몬드. 그래서 잭 하일스라고 하는 아마 19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했던 이런 그 목사님 잭 하일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딸이 집에서 도망을 나갔어요. 그래서 도망을 나가갖고, 그래갖고 이 우리 뭐라 그러죠? 이게 나와갖고 그 자기 의견 발표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 세상 나가서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 때는 그냥 이 내 부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집에 가서 그냥 폭군 노릇을 하고 아내에게 이런 나쁜 일을 한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밖에 나왔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간증이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목사 그런 가정에서. 그러고 나서 그의 사위가 와서 그 교회를 맡았는데 그 사위가 13살, 14살짜리 그 여자애하고 이런 성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갖고 그게 또 폭로가 돼갖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이와 같은 침례교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근본적이라는 그런 교회 목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집에서는 폭군처럼 지내고 또 더구나 중독자예요. 중독자. 자기의 죄를 잘 관리하는 걸 배워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그리고는 이걸 가리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 그 가정에서 삶과 그 사람만 아닌 그런 삶을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완전히 더할 수 없는 그런 위선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하드드라이브 하면 숨겨놓은 그런 그 음란한 것과 그 동영상들, 이런 것들 남들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수치심 가운데 사는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며 감추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냐. 수치를 가리려고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느냐. 제 포인트는 어쨌든 아담의 죄 2부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수치심이 결국은 뭐로 이어지냐? 남 탓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서 내가 왜 그랬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는 또 뭐라 그래서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6천년의 증언이 뭡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모두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남자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회 때문입니다. 저 환경 때문입니다. 저 좋지 않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남 탓하고, 사장님 때문입니다. 종업원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때문입니다. 국민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 탓하는 그런 일이 인류 역사에 이제 발생하게 된 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아니고 남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일이 생겼다. 심지어 끝에 가서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아담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이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줘서 제가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거짓이 등장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한 번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무죄 상태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죄 상태를 잃어버리면 그거 끝이에요. 거기로 다시 옛날의 무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추방을 하잖아요. 그 옛날에 죄 없이 지내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다. 여자아이들이 남자를 사귀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러다 처녀성을 이루면 그걸 다 끝인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 다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나는 거다. 가족을 버리고 아이들을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한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이기적인 일을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조그만 죄든지 뭐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여, 아버지, 주님, 주의 이 사고 제가 쳤는데 이거 좀 제가 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일이 다시 되돌려지지는 않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모든 것이 변했어요. 가서 한번 3장 7절 보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이 눈이 열렸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기들 위해 앞치마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그래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그런 부분을 가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와 그 다음에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앞치마를 지금 만들어 온 거예요. 아무도 내 수치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종류의 앞치마를 만들어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나고 좋은 몸매를 가지고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며 나타나고 학위, 사업,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짓누르는 이런 권력 이런 걸 가지고 나타나서 자기의 죄와 수치 이런 걸 가리려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이 이제 해온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또 어떨 땐 돈에 빠지고 그 다음에 명성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수치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로는 밤에 잠을 잘 때는 이게 나타나요. 또 사람들 보기에는 대고 이러고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밤에 집에 가서 자면은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부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스크 쓰잖아요. 위선의 마스크를 쓰고는 이걸 줄을 점점 더 조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조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말 그대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자기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부끄러운 일도 우리가 하고 이걸 가리기 위해서 점점 더 위선의 마스크를 졸라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만든 이와 같은 그 앞치마가 제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면은 죄와 그 다음에 죄의식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마약 중독으로 가는 거고, 섹스 중독으로 가는 거고, 음란물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끝에 자살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게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늘 발생하는 이와 같은 사이클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끝냈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양심이 손상을 받았단 말이야. 이 손상받은 양심을 치유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아담과 이브의 얘기가 여기서 끝이 나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으로 끝났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예요. 아담과 이브의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망가진 삶에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찬스를 주시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도망갔어요. 숨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시느냐? 하나님이 그냥 맨손으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셨다. 그냥 맨손으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들의 죄의 그 수치 이거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고 그 가죽옷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무조건 징계하고 책망하고 나쁜 놈이라 그러고 지옥불 속에 들어가, 이게 아니고 이들의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방책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이 가죽옷을 선물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무화과나무 이파리 이걸로 만든 거 이거 하루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 가죽옷을 입으면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죽옷은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짐승들 가운데 하나나 두 개를 죽여서 그 피를 흘려갖고 죄가 없는 그 짐승의 피가 흘려질 때 그 가죽옷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죄를 가리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하루 지나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다 말라버려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든 너희 죄가 영원히 가려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죽옷을 가지고 왔다. 근데 이게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가죽옷을 내놓은 것처럼 그 결과 그들의 죄가 가려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한 그런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게 될 때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죄들이 용서가 되고 가려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처음 부분에 대신 속죄와 같은 역사를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죄를 덮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죄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요한일서 1장 2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양심 시리즈를 지금 정하고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제게도 힘든 일이에요. 이걸 다 번역도 해야 되고 이거 하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왜 이 시리즈를 하려고 했냐,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죄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양심의 이 죄책을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일들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양심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죄책을 완전히 우리 시야에서 제거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한번 가서 보시죠. 시편 32편 1절 2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생각하면 다윗 이야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바세바 간음했던 거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밤새 끙끙끙 잠 못 자고 하다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들어왔는데도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러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내 아내하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곤 잠을 자러 가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가는 우직하고 충성심 있는 이런 용사인데 이 우리아를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양심의 소리가 그를 찌르기 시작하니까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결국은 눈물을 흘리고 대언자 나단의 그 책망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돼 있고 동시에 31편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본인 스스로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 있는 사람이에요. 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의 범법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법이 용서가 돼요. 우리 죄가 가려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서 치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꿀릴 데가 없는 그런 양심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clear conscience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죄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목사가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라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법이 없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죄를 졌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영어 단어 imput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내게는 죄덩어리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불법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양심, 더러워진 그런 양심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투명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파손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으며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이 없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